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상에도 그렇지만 구속사에 있어서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그랬고 이 사사 시대 때에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을 오른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전히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었던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신 것이 룻기다. 그래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흉년이 든 것처럼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흉년이 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흉년이 옵니다. 그때가 시험의 때거든요. 근데 이 흉년이 올때 사실은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를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모색한다는 거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이 결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 그 초청장을 받고 이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어제 아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따라온 반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분명히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정말 순종했죠.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해서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가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룻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일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동선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선택을 따라서 오르바가 자기 친정으로 갔다는 것은 그냥 친정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리적인 선택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우상 섬기는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그모스 섬기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압 신과 그 백성을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이 나오미를 위해서 갔지만 낯선 땅이고 이방인이었고 과부로 살아야 되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무슨 땅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갈아먹을 수 있는 밭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어쩌면 거지처럼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이 룻이 지금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그대로 이 룻이 정말 그 믿음에 선택한 결과 얼마나 복되게 그 결과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그 결말을 모르고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겠다.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 때 사실 지금 상황은 현실은 절망이죠. 이 룻이 처해 있는 현실은 절망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요즘은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손익을 서로 계산하면서 따지는 이 그런 세상인데 오늘날 이 보기 힘든 정말 낯설고도 그리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어요. 이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2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처럼 괴로움이다. 나를 더 이상 즐거움, 희락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라고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희락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쓴물 인생이다. 나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괴로움으로 규정했고 그것이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함부로 결론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다 끝났어. 그렇게 절망적으로 결론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희락이라는 그 이름대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끝났어. 절망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를 섣불리 우리 스스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또 그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아주 그 좋지 않은 단어가 등장하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끝말잇기, 축복의 끝말잇기, 은혜의 끝말잇기를 계속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또 다른 룻기를 써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룻기를 써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거 여기서 끝이야, 여기 절망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지금 나오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끝내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끝말잇기, 그 축복의 끝말잇기를 계속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규정짓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또 룻을 두고도 사실은 거기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따르는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룻. 예.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나 그냥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 룻에 대해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비록 자기를 정말 따르는 며느리 룻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물론 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가족이 이제 남편 아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다. 며느리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룻을 사실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고마운 며느리인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아이콘이죠. 이 나오미를 이 룻을 보면 이제 남편과 자식들 잃은 상처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실패한 이민 생활, 실패한 이주 생활의 경험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룻을 볼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그 자기의 실패 그리고 죽은 남편과 죽은 아들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숨기고 싶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른 예,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싶은 그냥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예,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는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 자기가 숨기고 싶은 어떤 그것이 바로 예면하고 싶은 그 아픈 기억,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말 은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룻은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숨기고 싶은 그 며느리 룻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정말 복덩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이어주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비우지 아니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채워가고 계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탄식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보리 추수 할 때가 아니라면 어찌 보아스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 있겠고 그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재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리 추수할 때에 그리고 우연히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이와 같이 줄 준비, 회복시킬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다 끝났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또 돌아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와 같이 보리 추수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준비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추수의 시작과 함께 나오미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단하고 공허한 현실을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내 인생은 쓴물이야, 내 인생은 괴로움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룻기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써가실 희망의 이야기를 이 룻기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로 접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 이게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 끝말잇기가 지금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써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써가실 그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미 회복시키시는 희락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가 계속 오늘도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